지난주일에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소요 사건, 폭동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 집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서부 해안 쪽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고 즉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를 방문한 후에 다시 헬라로 갔다, 아가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리스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동안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과동을 했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배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서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동쪽 터키 쪽으로 넘어가서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밀레도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20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에베소에 있다가 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되돌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큰 핍박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두 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특별히 그쪽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 지역, 즉 터키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에베소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고 이제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들려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공식적으로 마지막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 최소한 2년 반 이상 머물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온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거의 3년 동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졌고 물론 그 전에 디스킬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미 거기에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졌음을 오늘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라기보다는 사실 그들은 리더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원래 장로라는 단어, 프레스비터라는 것이 라틴어에서 나온 장로라는 뜻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엘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를 프레스비터리언 철치라 그러는데 그것은 장로들로 구성된 회의, 즉 당회가 이 장로교회에서는 핵심을 이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장로 그러면 우리 노승호 장로님 같은 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티칭 엘더가 있고 루밍 엘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강도 장로, 치리 장로 그렇게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 말하는 장로는 그 두 분의 장로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시대에는 장로 그러면 그냥 엘더, 리더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신약에서 장로라고 하면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 전부 목사나 목사와 치리 장로를 다 포함한 용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장로들에게 설교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치리 장로들에게만 말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내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지금의 어떤 조직적인 교단과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를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초대교회 초기적인 상황 속에서의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쉬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로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장로들에게 한 설교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적용이 안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를 그냥 리더, 지도자로 바꾸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결국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다 리더가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숨기는 일꾼들이고 또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숨기든지 다 리더로서 하나님을 숨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귀를 막으시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또 학교와 직장에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숨기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었지만 이제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역지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의 동심원 다섯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 다섯 가지 사역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에 보내서 섬기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은 다 리더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는 장로라는 단어에 내가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리더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이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가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공회나 성과 법정에 붙들려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오는 설교만이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리더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18절부터 35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은 과거를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과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부 사람들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과거를 회고하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들에게 나눈 후에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현재를 위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설교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8절에서 21절 과거에 대한 회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울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8절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는 당시 에이션 프로빈스 오브 에이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포함된 터키 서부 지역을 그때는 에이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아시아라는 프로빈스를 나누어서 거기에 에베소가 행정의 중심지였는데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4년 정도죠. 바울이 에베소에 간 것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숨겼는지 여러분이 잘 압니다. 라고 you know라는 여러분 당신들이 잘 안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요한 표현을 하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바울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지난 3, 4년 동안 에베소를 숨기면서 그가 보였던 모범이 특별히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겸손이고요. 둘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시련이고, 네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첫째로 13, 19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사도로서 권위를 부리거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을 그가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뒤에 가면 33절, 34절에 바울이 어떻게 겸손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간단하게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다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 사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생활비와 비용을 충당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았던 것을 그가 겸손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에베소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비교적 무난하게 브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이 결국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당과 브란노 소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는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 간의 어떤 어려운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또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한마디로 소개를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그가 많은 시험을 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주를 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 그가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브란노 소원을 빌려서 2년 이상 가르쳤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 2년 동안도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네 번째는 20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복음과 말씀을 무엇이든지 두 가지로 나누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고 시련과 나의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리더들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 방문 계획을 설명을 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성령의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한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의 교회 대표들이 같이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또 바울이 그들과 동행을 하기를 자원했다고 고린도 후서 8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혼자 헌금을 갖고 가면 혹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가다가 그 돈을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카운트빌리티를 위해서 트랜스페런시를 위해서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들을 여러 사람 데리고 동행을 합니다. 또 그것은 다른 장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여행 경비를 아마 충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가면 내가 분명히 잡혀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언을 계속 그가 움직일 때마다 각성해서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은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각 성을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내게 증언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가면 너는 잡힐 것이다. 그런데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달할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세 번째 전도행에 대한 보고를 또 그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그걸 피할 수 없다. 성령은 계속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가라. 근데 가면 잡힌다.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경우 당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물론 여기 획일적인 답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등을 주실 때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troubles my heart. There is something behind it. There is a plan, divine plan behind it.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job을 얻기도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많은 가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께서 너가 가야 되는데 가면 잡힐 것이다. 거기서 그는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사실 21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계속 움직일 때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다 라고 실제로 그런 액션까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자신의 각오를 24절에 설명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결단을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의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증언하라고 주신 사명을 내가 다 끝내야 된다. 근데 그 사명은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3차 전도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는 계속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또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19장, 18장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들렸다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스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들려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또 복음이 아시아와 그리스에 전파돼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결단을 설명하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마친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야만 그 다음 문을 나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단순한 각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정확하게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내가 가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주님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오히려 가서 내가 고통을 고난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음에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그리고 무료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죠? 경비 한 푼 안 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간 것이 가택연금이 되어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심지어는 홍제의 친척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이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지만 다시는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내가 깨끗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에서 파수꾼이 적군이 침략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그 이후에 그 성이 멸망하게 되면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이 피가 파수꾼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도시 성에 있는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는데 주민들이 피하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할 것이다. 라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그가 인용합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20절에 나왔죠.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합니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떨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29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결국 에베소 교회를 양떼들이 모인 목장이라는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이리가 공격을 하면 양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사용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잡지 않을 것이다. 이단이 들어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28절에 먼저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그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의 경고는, 바울의 권면은 에베소 장로들이 먼저 자신을 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 양떼를 지킬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삼가라.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들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 이유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적인 이단의 공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면 또 내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즉 이단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밖에서는 기독교를 개척하는 세력들과 이단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물타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혼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일이 있을 것임을 바울이 경고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바로 알고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공격을 할 뿐더러 안에서도 어그러진 마음에서 양떼들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자기를 먼저 삼가고 또 그 외에 온 양떼를 살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들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랬는데요. 이걸 좀 번역을 바꾸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는요. 교회 앞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수식어가 붙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성령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Church of God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시편 100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에 의한다면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장인 동시에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하시고 먹이고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자들, 즉 장로들을 리더들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이 살피는 삶을 살아야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지만 성령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즉 목자들이 양떼를 보살피고 섬길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리더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하시는 일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지키시지만 1차적인 책임은 리더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로 서두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리더들입니다. 저는 재직이 아닌데요. 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타이틀이나 이런 책도 말고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뭐 장로가 아니고 재직이 아닙니다라고 핑계 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다 가정의 리더입니다. 뭐 남자만 아빠만 리더가 아니죠. 어머니가 어떨 경우는 더 훌륭한 리더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다 리더의 입장에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실 대학원생들이고 다른 학생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면 이 교회를 생각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장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 또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영혼들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즉 양떼를 보살피고 섬기도록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일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는 자라야 교회를 살필 수 있다라는 원리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러한 리더 또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위한 책임이 크게 두 가지는 아니죠. 하나는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짐승들이야 다른 도둑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킬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보면 셰프인 동시에 의사이기도 합니다. 또 방어의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먹이는 것과 보호하는 것이 목자에게 주신 중요한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도 똑같죠. 자녀들을 육적인 양식만 먹이는 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을 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바로 알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먹이는 것과 보호하는 것. 두 가지가 목자의 책임, 리더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양계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느 목사나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양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이 29절 30절에서 외적, 내적인 이단의 공격을 엄하게 경고하고 그것을 막으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몇 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목회자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두 번 보내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과 또 교회의 리더들 중에 문제 있는 리더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일꾼의 자격에 대해 장로와 지사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주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가 버리겠다라고까지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 쓸 것인가를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일깨어 그랬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깨어는 일찍 깨어라 그런 뜻인데요. 너 이게 무슨 말이면 사전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잘 안 쓰는 말이었는데 실제로는 깨어있으라 경청하라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번역이 조금 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말의 용도가 달라진 건지 일깨어 그래서 이게 뭔가 참 좀 헷갈렸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이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축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에게 리더들에게 리더들을 위해서 주와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이제 자신을 잘 살피고 약대들을 잘 살피고 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매어 달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얻음으로써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간곡한 축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후기와 같은 내용에 자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것을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스스로 일하면서 동역자들의 삶까지 책임을 지면서 범사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는 소득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말씀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 중에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멋있는 말씀인데 왜 복음서의 기록이 안 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와 약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주님의 피로 사시는 것이 되었고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들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꼴을 먹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목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양떼들, 성도들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사신 교회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기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There's God ordained institutions. Number one is family. Number two is the church.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유기한 그래야 되나요? 유일한 두 가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셨는데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고린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14장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냐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서 그냥 양들을 내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목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혼자 흩어지면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양은 다리가 짧죠. 몸통이 큽니다.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넘어진 양이 나무를 찾으면 넘어졌다 그럼 쫓아가 태워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 밖에 나가고 다니면 쓰러지면 우리는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목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희생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위해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그만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다.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은데요. 우리는 새 칼리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여러분들은 팬스테이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스테이칼리지 한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셨고 또 많은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다른 재직들, 또 선교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세칼리지 오면서 거기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싫어서 도망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와 양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시니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신다. 놀라운 목자로서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고 동시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숨겨야 할 목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제발 나는 불러주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결혼 안 하면 그거 안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그 다음에 초이스가 없어요. 자녀가 생기면 여러분 그냥 목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육적으로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책임이 지어집니다. 또 직업을 안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지만 일단 직업을 가지면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깁니다. 네, 그들이 장래의 양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양들을 돌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우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직업을 소명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 뿐이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숨기는 위치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동시에 또한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살피어야 합니다. 살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며 축복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나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은 고귀하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게 된 영혼들 그리고 또 페이칼지로 새로 보내시는 영혼들의 가치를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재직이 아니더라도 섬김이가 아니더라도 페이칼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입생들이나 새가족들을 우리가 만나서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돕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을 섬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가게에서 길에서 버스에서 만나는 새로운 얼굴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들에게 뭐 꼭 교회 나오세요 강요하시는 않더라도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한다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카니지를 섬기면서 많은 목표가 있지만 물론 일군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지만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하고 즐겁다, 기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 하시더라도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많은 목자들을 세우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그리스도의 몸인가를 다시 깨달아서 믿음 생활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가을 학기를 맞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